민족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로 처음 났을 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꽤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계백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 났을 때 어차피 전쟁에 진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지고 처자식들이 굴욕적인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것이 낫다 이러고 가족들을 죽이고 전쟁에 나갔던 이야기도 어떻게 참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우리에게 가슴 찡한 느낌을 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간 어떤 비장감이 잘 나타나 있죠. 그 외에 뭐 여러 독립투사들이 민족을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떠날 때 남긴 말은 주로 이런 거죠. 나를 죽었다고 생각해라. 더 이상 내가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떠나는 남편을 뒤에서 울며 불며 붙드는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신 적 없죠. 민족을 위해서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장렬하게 살고 싶어 뭐 이러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헤어지는 장면, 집 뜨는 장면들 보면 가슴이 좀 뭉클해요. 며칠 전에 여기 군자역에서 작별을 했습니다. 작은 이별이지만 잘 가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개찰하고요. 개찰하고 저 모퉁이까지 가는 걸 뒤에서 지켜보고 섰는데 그 모퉁이가 왜 그렇게 깁니까? 길다고 열었죠? 안 긴가 긴가 한번 가보셔요. 개찰하고 들어갔는데 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좀 찡해요. 한 번쯤 돌아볼 만도 한데 뒤도 안 돌아보고 쭉 가는데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지금 왜 저렇게 길지? 꽤 깁니다. 뭐 간단한 이별이지만 한참을 섰다고 왔는데 한 번쯤 돌아보고 가면 좋을 텐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네. 가긴 갔는데 저게 왜 저래 기냐. 한참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별 아니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면서 아주 멋진 한마디를 남기고 떠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주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의 길로 나선 예가 참 많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요, 어떻게 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갔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과 비교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모세는 40대예요. 뭔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한번 냈다고 그럽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도를 했지만 그의 꿈은 무참하게 깨어집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왕자의 입장에서 저 미디안 지방으로 망명기에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동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80노인이 됐습니다. 80노인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지내다가 이제 80노인이 됐으니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꿈이 남아있었겠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늙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내는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4장이지만 이 이야기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한쪽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 산중턱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산에 난 불은 번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불이 아무리 봐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쳐다보기에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이상하다. 저게 왜 안 꺼지지? 그리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불구경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냥 불구경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불을 놓고요. 불을 놓고 가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모세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산에다가 불을 놓고 모세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너 안 올라올 거니? 산에 불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올라갑니다. 산불, 산에 불 났는 그 산에 올라가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산 전체가 불이 붙어서 연기가 폴폴 나면 참 무서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리 안 무섭습니다. 올라가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에 불 나면 잘 올라갑니다. 산불 났는데 뛰어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뭐 불 끈다는 핑계로 올라갔지만 올라갔다가 그러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 불을 놔놓고 모세로 하여금요, 올래? 안 올래? 이런데 모세가 올라갔던 겁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테니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여러분 상당히 긴 말씀을 합니다. 3장 7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 8절, 9절, 10절. 이게 얘기가 상당히 길어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지금 거기 있는 그 족속들 다 몰아내고 너희 백성을 인도할 터이니 누가 인도하느냐? 내가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터이니 너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래 아주 길게 말씀했더니 모세가요 짤막하게 한마디 합니다. 11절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는 몇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길게 설명했더니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그 내 백성들을 이끌고 반드시 이리로 올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14절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전 옛날에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을 읽으면서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성경은 가끔 좀 쉽더라 싶어서 영어성경을 펴봤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더 쉬워요. I am what I am. 모른다는 단어도 없어요. I am이 두 번이고 중간에 what 하나 끼었는데요. 모른다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뭔 말인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뭔가가 있을 듯한데 영어를 딱 보니까 이건 정말 캄캄한 거예요. 모른다는 하나도 없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저를 상당히 괴롭힌 문장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고민을 많이 했죠. 훗날 성경을 가르치면서 대학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하고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후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설명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서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나는요 나 스스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려 하는 거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셔요. 얼마나 긴 말씀인가요?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길게 말씀을 했더니 아마 모세가 딱 한마디로 또 자릅니다. 4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약속,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 한다고 길게 설명을 했더니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줄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셔요. 잘 아는 기적이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된 겁니다. 다시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뱀을 잡으면 어딜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눌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어딜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꼬리를 잡으래요. 이건 뱀 잡는 방법이 너무너무 서툰 겁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휙 해서 도로 물립니다. 뱀 잡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꼬리를 잡으라 하시나요? 뱀 잡는 방법 몰랐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 안 듣는 놈 있거든 지팡이 던져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뱀이 돼서?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 되면 말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거든 그 앞에 지팡이 던져버려라. 그러면요 갑자기 뱀이 돼서 설치면요 겁 안 내겠어요? 그러란 얘기입니다. 그래 그거 갖고 안 되거든. 그 다음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여기 나병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옛날 같으면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그게 무서운 병입니까?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 걱정 없죠. 옛날에 문둥병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 아시나요?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형이 뭐예요? 하늘이 준 형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옛날 비극의 주인공 보면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기침을 했는데 그냥 목구멍에서 피가 팍 나오더라. 그건 무슨 병이죠? 결핵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갔고 뭐 참 고생하면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유형은요 어느 날 문득 문둥병이 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배를 타나요? 제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일단 문둥병이 걸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순천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록도 가는 배 타는 건요 그 항구에요 타긴 타는데 배를 못 타 여수에요? 감사합니다. 그 항구에 가서 배를요 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해서 항구를 그렇게 휘젓고 가면 이상하지만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요 보면 참 가슴이 저려올 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다 버려두고 혼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린 어릴 때 이유 없이 문둥이 그러면 두려워했습니다. 어른들이 자꾸 그렇게 주입을 시켜서 그래요. 밤에 나 돌아다니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왜요? 문디한테 걸리면 문디가 잡아가서 아이들요 간을 빼먹는다고 우리한테 일러줬거든요. 훨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서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옛날에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하시면 그 여수 애양원 다녀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애양원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서요 천사의 모양이 변했어요.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사는 날개 달린 예쁘장한 애기거나 이쁜 처녀거나 머리 위에 뭐 이런 거 하나 떠르고 하늘하늘 잠자리 날개 옷 입고 뭐 이런 게 천사련이 해서인데 제가 여수 애양원 갔다 오고 난 후에요. 아, 천사는 코 크고 얼굴 허연 유럽 영감님요. 그게 천사예요. 여수 애양원에 가면 그분들 사진이 있어요. 옛날 문둥이가 나타나면요 전부 돌 던지고 해가지고 다 쫓아냈습니다.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던 한 여자를요 그분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요 광주로 갔습니다. 치료하려고요. 갔는데요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지면서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움막을 짓고 따로 치료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못 살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가 그때부터 이 문둥병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 이거요, 옛날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말 안 듣는 놈이 있거든 문둥병 들게 만들어버려라. 잘못했다고 빌거든 능력을 하나 더 주셨어요. 무슨 능력요? 치료할 수 있는 능력까지요. 문둥병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딱 하나만, 병 한 가지만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 어느 게 여러분 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병 말고 암 하나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시민교회 가면 암은 무조건 고친다. 여러분 들어올 자리 없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병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병이 들게 할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능력 갖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앞에 그 지팡이 던져서 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말 안 듣는 놈이 혹 나올지 몰라도 이 능력이면 될 거다. 가라. 그래도 안 되거든. 나일강 물 떠다가지고 부어버려라. 그러면 나일강 전체가 피바다가 될 거다.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 예 하고 가야 안 됩니까? 참 모세 대단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10절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요. 벙어리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 주시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못 간답니다.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원래 히브리 말을 잘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리 못 간다고 보태는데 막 그렇다 쳐도 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왔어요. 여러분 경제를 살립시다. 그럼 여러분 아 저분이 원래 저쪽에 사시던 분이라서 그렇지만 뜻은 그런 거다. 그래 이해하고 아 예 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웃고 말겠습니까? 이해 못하가는 막 그래 나오면 뭐 에이 참 말이나 이러다 보니 모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설픈 영어로 뭘 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외국인이라서 영어가 좀 서툰데 자기 나라 말은 잘할 끼다 뭐 이러고 봐줄 것 같습니까? 이제 말도 잘 못하는 게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해심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생각하면 못하겠다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인지 사실은 또 잘 몰라요. 혀가 뻣뻣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모세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가 원래 혀가 좀 짧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혀가 짧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세뇌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말 듣겠습니까? 웃고 말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전 하나님의 답변이 더 재미있습니다.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못한다고? 하도록 해줄게 이 말 아닙니까? 하도록 해줄게 가라. 13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퀴즈 하나 합시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몇 번 못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몇 번요? 정답이 여기 있는데도 아, 힌트 다 주고 몇 번이냐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실험하는 것이 맞는지 실험 당하는 게 모르겠는지 아들 불러갖고요. 야, 저 심부름 할 거 있는데 여쭤봐 봐라. 아, 아버지 바쁩니다. 여쭤봐 봐라. 그냥 부탁 하면 된다. 지금 내일 시험인데요. 애가 끝까지 버티면 여러분 몇 번까지 참을 수 있나요? 어느 분은요, 한 번에 그냥 손 올라간다고 그러대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두 번은 가야죠. 세 번, 네 번요? 쉽지 않을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이나 실컷 얘기했더니 짤막하게 자릅니다. 간단, 말 못하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4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러시되 더 이상 모세가 반항하지 못한 마지막 수단은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러시되 옛날 성경에 같으면 노를 바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되게 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노를 바라사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을까요? 점잖은 말로 하시다. 점잖은 말로 할게요. 이 자식 한 번만 더 입을 놀려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더 입 놀려봐라. 그럼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려간 겁니다. 뭐하러요? 뭐하러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요. 여러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의 전기나 이야기를 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 이야기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야기 좀 이렇게 싹 감춰주거나 좀 이렇게 짧게 하거나 뭐 좀 그래 숨겨주면 안 됩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멋있게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안 하려고 하는 놈, 놈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요, 여차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려면 시키면 시키고 하려면 하는 겁니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가 할 수 없이 내려왔어요. 장인에게 가서 신고합니다. 소위 모세의 출사표입니다. 장인어른에 가서 이렇게 말했으면 안 좋았을까요? 장인어른, 제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요? 근데 장인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뭔 말입니까? 형제들 떠나온 지 지금 몇 년이죠? 40년이잖아요. 형제들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이 당연히 가봐야지. 아니 그 전에라도 여러 번 가봤어야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겠어? 빨리 가봐야지. 그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장인에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못했을까요? 제 짐작입니다만은요,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쪽팔릴까 싶어서. 그래 이야기하면 장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자네 나이가 지금 얼만가? 얼마죠? 80이에요. 아니, 그런 일을 하려면 좀 힘 있을 때까지 지금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네 그 능력이나 있는가? 겨우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그 솜씨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 노릇할 거라고 가느냐. 아마 그만 참고 여기 그냥. 그 아마 하나님 아니고 내가 잘못 만났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창피하잖아요. 짐작입니다만은 그래서 장인에게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추릴게요. 바로에게 가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 동족을 이끌고 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은요? 만약에 바로가 보내지 않으면 누구를 친다? 바로와 애굽을 치겠다고 해놨는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까 두렵으니 우리를 한 사흘쯤만 갔다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참 못난 지도자죠.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홍만 붙이고 물러나오죠.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또 합니다. 그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랬어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뒤에 또 나와요. 세상에 이런 쪼다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지도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시켜가 하는데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 모세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요, 이론이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혹시 어려운 문제 딱 부닥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내 욕심은 이건데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제일 편하는 게 결혼 얘기 아닐까요? 결혼이 멀리 있을 때는요, 결혼 첫째 조건, 신앙이 좋고, 그러죠? 막상 딱 부닥쳐 보세요. 신앙이 몇 번째예요? 몇 번째요?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요, 이거 1번으로 가는 사람, 복입니다. 근데, 복이 어렵습니다. 인물도 못하고, 직장도 좀 그렇고, 뭐 좀 그렇지만은, 신앙이 최고잖아. 신앙 보고 가는 사람? 복입니다만은, 극히 드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막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게 선뜻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비교적 머리에만 들어있거든요. 모세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니 믿음은 믿음이죠. 근데 이게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과장을 좀 심하게 하면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죽은 믿음일까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만은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이 좀 험해요. 실천력이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힘없는 믿음. 이것은 이론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젠 어쩔 수 없잖아요. 떠밀려서 간 겁니다. 가서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요. 차츰차츰 이게 재미가 있어 지는 거예요. 모세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억지로 떠밀려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가 보니 그게 점점 재미있어져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유심히 한번 보셔요. 모세가 처음에는 말을 얼마 안 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요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바로는요 모세가 한마디 툭 던지면요 바로가 신나게 퍼버립니다. 이놈의 자식들 일하기 싫어 별개를 다 부르고 앉아있어. 그런다고 될 줄 알아? 하고 쫙 하나님이 뭐 있긴 뭐 하나님이 누구야? 말 안 듣습니다. 막 퍼붓습니다. 모세가 한마디 하면 바로가 이렇게 퍼붓다가요. 차츰차츰 모세의 이야기는 길어져가고 바로의 말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 변화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니 아이고 막 죽으면 죽었다고 들어가보자고 들어가보면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재미를 알게 되면 순종이 쉬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실천에 옮겨버리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좋았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해도 기꺼이 바쳤더라. 그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요 거짓말한 자기 편 안 들고 그냥 부인 데려갔던 아비멜렉 바로를 치더라는 거예요. 어? 거짓말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순종하는 것이 득이더라라는 걸 다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오죽했으면 살아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 해서 거짓말 내갖고 여차하면 부인은 놔두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있었던 일일지를 우리 생각을 한번 내보셔요. 그런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절절히 절절히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냥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어쨌든 모세는 자발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가다 보니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세야 마 그만 우리말로 하면요. 모세야 그만 죽자. 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모세가요. 아 그래도 가고 싶어. 됐어. 모세가 기꺼이 알았습니다. 뭐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늙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늙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죽을 때도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짱짱한데요. 왜 죽어요? 모세야 그만 죽자. 네 일 다 끝났다. 아 예.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얼마나 재미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요. 홍해를 촥 내밀었더니요. 바다가 촥 갈라져 갔습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전 그다음부터 모세한테 병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생긴 병 딴 거 아니에요. 물만 보면 손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바위만 보면 또 손이 건질건질해요. 왜? 바위 한번 쳐보면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바위 이래 찍 갈라져가 짤짤거리가 나와가 될 일이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몇 번 당해보면요. 바위만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억지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처음에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워 시험 공부하는데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텔레비전 보려고 딱 틀면 난리 나죠. 대학가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귀를 못 쓰고요. 소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도 보는 텔레비전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요. 바둑. 둘째, 소리 없이 보는 텔레비전요. 골프. 셋째, 낚시요. 전 바둑은 이해를 했는데 이 두 개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낚시는 이해하게 된 게요. 아, 저 사람들이 뭘 하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 개가 탁 올리면 사람이 뭘 아는 거 하니까요. 그때 오는 요 손맛을 아니까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저는 그 이해 못했어요. 세상에 죽을 물은 들여보고 중계방송도 아니고 가만히 앉았는걸요. 그 요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도 바위가 없어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휘두르던 지팡이 맛을 알아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비교해보면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아시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니 모세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건 별 관계 없는 거예요. 안 한다고 아무리 버텨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서 하겠다는데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 80이 돼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세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사람을 불러다가 하셔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시지 아니하고요. 꼭 순종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서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 우리 이런 뭐 하필이면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90을 산다 칩시다. 아니 100세까지 사세요. 10년은 깎아주고요. 90까지 사신다면 모세가 80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80은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본다면 60세쯤에 해당 안 되겠나 싶어요. 80세에서 120세까지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전 간단하게 생각해요. 60세부터 90세까지 제대로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30세에서 60세는 뭐해요? 양이나 치고 있죠 뭐. 다른 말로 하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30대에서 60대가 될 때까지 정말 가족을 돌보느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먹여 살리느라고 머리 빠진 사람도 있고 머리가 허옇게 시신 분도 있고 온몸이 그냥 온몸이 병이 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요. 잘 아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60 이후에 이제 끝났다 그러기에는요 남은 생이 너무너무 깁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교회 일도 뒤에 물러나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늙었다고 괄세하는 기가 하고 들어가십시오.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젊을 때 할 일이 있고 중년에 할 일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할 일도 또 있어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 기술이 한때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 힘들어 일하면서 습득한 그런 기술일지라도 그것이요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데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런 기술도 익히고 재주도 익혀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니까요. 그런 날들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이 만약에 젊다고 생각하시면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이래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니 괜찮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성경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저 이방 땅에 가면 굉장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이웃이든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민족을 위한 부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큰 거는 막 모세 같은 분에게 맡기고 하나님 우리는요 가정을 교회를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겨지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체험적인 능력 있는 신앙으로 키워갑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큰 능력 없지만 큰 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저희들 다 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